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 미국에선 동성 연애의 정식 결혼식 때문에 상당한 그런 부녀한 그런 분위기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께서 오실 때는 로세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타락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상식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올라서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자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보수파가 깨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동성 연애자들이 정식으로 결혼 라이센스를 시에서 내주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엇을 또 그들이 이제 같이 겸해서 운동을 하느냐 하면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이렇게 이제 법원 앞에 세우는 그런 일들을 좀더 강력하게 하려고 전국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누가 야기하는 것이며 왜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지 우리가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이 귀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께서 오시는 고동 소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제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제가 이런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10장을 좀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여러분 다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을 좀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시작과 그 사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0장은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살며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예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언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2부로 나누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의 뜻을 같이 좀 사귀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1장은 조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 안에서 예배해 드리는 자들만 조사 심판합니다. 이것이 1844년도 이후에서부터 있었던 조사 심판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 전에 있는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1844년도 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 계시록 10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림교인이 사실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남은 무리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마지막에 재림운동을 왜 일으키셨으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왜 존재케 하시는지 그 존재 목적을 설명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 믿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삽입구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삽입구장이 있습니다. 10장과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0장은 삽입구장입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의 삽입구장입니까? 예?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는 삽입구장입니다. 그런데 이 7장과 10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7장. 14만 4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내 사방에 있는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면서 그 천사 내려오면서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 백성의 이마에 인 치는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발 좀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래서 바람을 붙잡는데 왜요? 주님의 백성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는 것은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전쟁과 유혈사태와 폭동과 천연재해 같은 것들을 속히 이르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빨리 이르게 해서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전부 다 죽여서 없애서 자기의 창고로 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귀의 역사를 막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네 모퉁이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이제 마귀가 이제 빨리 신속하게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한 그런 천연재해와 유혈사태와 전쟁 같은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을 에지테이트하고 마음속을 갖다 동요시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막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평화를 계속 더 유지시키시고 계속 막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오래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는지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장되고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끝났어야 합니다. 역사는. 사실 세계 정세 움직임과 식량의 문제와 기근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와 사람들의 마음의 악함의 문제와 모든 것을 볼 때 경제적인 문제와 사실 경제 파탄은 벌써 왔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세계 3차 대전이요? 벌써 왔어야 되고 문제가 벌써 생겼어야 하지만 이렇게 오래 계속해서 끌어가면서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가 연장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으로 인침받지 못했다는 이유밖에 성경이 그 이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준비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7장 얘기입니다. 7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마지막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 것을 그 7장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그것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마지막에 인침받는 자, 마지막 일곱째 인을 통과하는 자, 일곱째 인은 여러분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승천할 때 그 일주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면서 올라가다가 한 혹성에 들려서 안식을 지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승천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아직 이 땅에서 한 번도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주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성경대로 제7일 안식일을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안식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상징하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경험을 이 땅 위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승천에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닷가에 서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는 도중에 어느 혹성에 들어가서 안식일 준수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한번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경험을 해보고 그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 이후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도중에 한 혹성에 들려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일곱째 인은 하늘에서 반시 동안 고요하동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뇌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하늘에서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입을 벌려서 노래하는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들의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숨을 죽이면서 온 하늘이 그들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고요할 것입니다. 반지 동안, 잠깐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당하시면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몇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가 마지막 증인들이 그들이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때 마지막 증인대에서 마귀와 전쟁을 싸울 때 그때 하늘이 고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통과할 자들이 누구냐? 그러한 마지막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자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7장은 설명해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인침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7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10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과 10장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은 1844년도부터 조사 심판이 하늘 성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844년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하늘 성소에서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사 심판하시는 때인 1844년부터 일곱째 나팔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조사 심판의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기별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에 경고하고 전해줄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2300주의 예언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백성 되는 남은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복음의 마지막 장면인 지성소의 정결 사업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장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두 삽입구장, 7장과 10장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과 10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참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특별히 교회 성장하기 들어오면서 다른 교회들의 큰 교회 교인들과 건물들과 멋있는 아름다운 구조들과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들 하고 있는지 애굽으로 뒷걸음치면서 그런 바벨론 교회의 정책들을 따라가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미국 재림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기 서울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자기의 비행기표 사서 그 멀리 가서 교회 성장학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는 그런 미국 교회 재림교회 목사들 여러 사람들 제가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은 열차역 가운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왜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저기 시장 바닥에 가서 이상한 기름을 사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그러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사실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말 진실로 이해하고 이 사실에 대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재림 교인들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예? 자 우리 하나씩 좀 읽어보십시다. 여기에 1절에는 힘센 천사가 누굽니까? 힘센 천사가 지금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성경 주석 7권 97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말하기를 여기에 나타난 이분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화이트빙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설명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또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의 발은 불기둥 같아요. 무엇입니까? 번쩍번쩍 빛나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단 주석처럼. 불에 그냥 용광로에 빨갛게 달아있는 그런 주석처럼. 시뻘건 이 쇳물처럼 말이죠. 예? 쇠로 아주 시뻘게 달아있는 그런 쇠부지처럼. 이제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계시 가운데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 광채를 요한은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표현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어로 설명하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단쇠같이 아주 발은 불기둥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말이죠. 여러분 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있는지. 그러므로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손에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손에 어떤 작은 책을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손에 지금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작은 책이 무엇입니까? 예? 작은 책이 뭡니까? 무슨 책을 의미합니까? 예언이죠. 무슨 예언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게 다니엘서입니까? 물론 예언의 신이 화이프님께서 이것을 다니엘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말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재림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을 다니엘서인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10장에 있는 내용 자체가 다니엘 12장에 있는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가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십시다. 12장에 5절부터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얘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에는 말이죠. 강물 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천사가 두 명이 하나는 강 이쪽 편에 하나는 강 저쪽 편에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시여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하늘에 계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 이때의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은 뭐냐 하면 1260년에 핍박기간의 예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해서 42달 1260년 동안 성도들이 완전히 깨어져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게 될 때까지 1260년 동안 교황권의 세력의 핍박이 계속 진행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이 생겨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 예? 1798년도부터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예언을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이 자기의 업을 노립니다. 자기 자리에 섭니다. 드디어 다니엘아 넌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가라. 이것은 말씀 세상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다. 넌 지금 이해 못한다. 이 책을 어떻게 임봉하고 닫아두어라. 넌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1798년도에 1260년에 그 핍박기간 지난 다음에 1798년도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요? 다니엘서의 연구에 대한 부흥운동이 생기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하는 주의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물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물을 바다를 밟고. 근데 지금은 아까는 천사 둘이 무태 땅에 있었고 예수님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한쪽 발은 어떻게 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디를 밟고요? 땅을 밟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 예언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 이 예언이 온 세상의 바다를 지나 땅을 건너 섬에게 이 세상 온 전체에 퍼지고 전파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작은 책인 다니엘,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아, 가라, 이 책을 어떻게 하라? 임봉하라, 닫아두라, 넌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다니엘서 12장에는 그걸 닫으라 했는데 그 닫았던 책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지금 펴놓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는 언제요? 드디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무엇이 드디어 이해됩니까? 다니엘 시대에 받은 그 계시가 임봉되었던 것이 드디어 펼쳐지고 다니엘서 예언 가운데 특별히 2300주야 예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펴서 한쪽 발은 바다를 한쪽 발은 땅을 밟고서 바다와 땅 이 세상인 온 천하 만국의 이 예언과 마지막 기별이 전파될 것을 여기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세요. 그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해요. 일곱 우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어떤 때는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그 이후에 알려주세요. 근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은 이해 못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를 말이 많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지금 다 이르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곱 우레는 이것은 뭐냐면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 믿고 그들이 열심히 재림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 재림운동의 정열 때문에 재림교회가 생길 것이고 그 정열 때문에 큰 낙심이 오고 큰 대실망이 왔을 때 그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성경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가?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실망하고 씨름할 때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재림운동에 열정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대실망의 경험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일곱 말씀을 했어도 요한이 들을 때 어떻게 들렸습니까? 우려처럼 우르르르 들리고 정확하게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지 못했습니다. 또 적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적지 말.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이프님께서 우리 교회 성경주석 7권 971페이지 말씀하기를 이것은 1844년도를 전후로 해서 생기는 재림교인들의 이 역사의 경험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는 말씀들이었다고 해서요. 주님께서 그것을 감추셨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주님께서 맹세하세요. 맹세하시죠? 맹세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맹세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마지막 시대 대쟁투의 초점은 안식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죠.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 하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교회 성경 주석 7권 971페이지에는 말씀하기를 Satan united with evil man. 마귀는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서 will deceive whole world. 세상 전체를 속일 것이요. And the churches. 또한 교회들을 속일 것이요. Who receive not the love of the truth.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온 세상과 온 교회들을 기만하고 속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점에 주님께서 누굴 일으켜야 합니까? 이제 내가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부는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조사 심판을 시작할 때 1844년도가 시작이 되면 내가 분명히 뭘 한단 말입니까? 내가 마지막 교회를 일으키는데 마지막 교회를 일으키는 그 마지막 교회는 무엇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옛날 내 종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전파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교회들이 마귀의 기만 속에 있는 때입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기만 속에 있는 때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기만 속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만 기만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들은 정말 주의 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마지막에 주님의 참된 백성과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믿어 순종케 하는 마지막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뒤에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6장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지금 맹세하시면서 맨 끝에 하시는 말이 재밌습니다.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영어로 time no more 아니면 no more delay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헬라말로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입니다. 이게 헬라말입니다. 이 말은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 여러분, 크로노스란 말은 영어의 단어하고 비슷한 발음이죠. 크로노스를 갖다가 번역하면 크로날로지. 여러분, 영어로 크로날로지. 여러분, 크로날로지가 뭡니까? 어떤 연대기. 그렇죠? 어떤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의 무슨 뭐, 이 역대 왕들, 역대 자손들 이렇게 따질 때 크로날로지죠. 크로날로지. 그 역대기들. 그렇죠? 그래서 역대하, 역대상할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Chronicles죠, Chronicles.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크로날로지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작은 봉해졌던 책이 펴놓여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때부터는 2300주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1844년도부터는 더 이상 이제 기간적인 예언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기간적인 예언이 없습니다. 더 이상 1260년 기간, 70주일, 2300주야 뭐 이런 것들, 이런 기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1844년도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때 올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지만 너희가 취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 왜? 먼저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자기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올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사건이 없다. 더 이상 기간이 없다. 무엇만 있으면 되나 말입니까? 마귀도 준비되어 있고 세상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교회만 준비되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적인 기간을 더 이상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 12장을 좀 말씀해 봅시다. 다니엘 12장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맹세하시는 그 표현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해 그러되 여기에 영생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있는 여러분 그 첫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죠. 꼭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마지막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입장에서 여기 이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14장을 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읽어보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얼마나 이 표현들이 서로 다 문맥 상통합니까? 똑같은 표현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내용은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장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재림교회가 왜 생겼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내일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다. 9절, 8절부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렇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2300주년을 이해했을 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찼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만약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정말 앞으로 7년 1개월 말씀이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아니면 3년 2개월 아니면 2년 6개월 아니면 1년 3개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참석했는지 그 기간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늦게 왔든지 일찍 왔든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윌리엄 밀러가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이해했을 때 물론 이것이 오해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시기를 이해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 시간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아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인간이셨기 때문에 몰랐지만 지금은 아시겠지. 그렇게 위로하면서 2300주 예언을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1844년도 그때 말고는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또 여러분 그때 사실은 1843년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1844년도에 기다려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오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실망, 첫 번째 실망했다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니라 BC에서 AD로 넘어올 때 뭐가 없어요? 영년이 없어요. 영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1년을 우리가 환상을 더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그것이 1843년도가 아니고 1844년도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재림운동이 박차를 가했어요. 그 박차를 가한 해가 1843년도예요. 그것이 1335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1335일은요. 508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1335일을 가면 그것이 1843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운동이 박차를 가하고 정말 그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운동을 정말 정도로 시작한 그때를 설명해주고 그때 정말 아 이제는 2300주야 예언을 진실로 이해하게 된 때를 딱 지목해주기 위해서 1335일까지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아 가라. 너는 그때 가서 내 업을 누릴 것이라. 그때 가서 내가 이해 못한 내 예언을 이해한 너희의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 내가 아니 대실망을 했었더라도 그렇죠? 아니 여러분 뭐 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왕 되실 것을 생각 안 했습니까? 왕 될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시고 말이죠. 사람들이 나무 가지고 와서 흔들고 외투를 갖다가 길에 깔고 말이죠. 호산나 찬송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당장 왕 되시는 것으로 알고 믿었지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들이요 예언이 다 있고 예수님께서 잡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왕 될 것으로 믿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이 오해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말이죠. 제가 그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하는 당시에 제가 그때 살았었다고 제가 가정하고 만약에 1843년도 정도에 제가 그 운동에 가담을 했더라면 제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그 흥분과 그 소망과 예 그 아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그 앞으로 한 1년 정도 1년 한 몇 개월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1844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한 유대인의 달력을 보니까 그때 대속죄일이 언제입니까? 10월 22일이에요. 그때 1844년도 10월 22일 예수께서 오신다. 아, 좀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참 정말 지금도 제 가슴이 벅차요. 제가 생각만 해도. 만약 제 마음 가운데 앞으로 1년 3개월 후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아마 음식을 안 먹을 거예요. 뭐 음식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1년 3개월 있으면 예수께서 오시는데, 아,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전 음식에 대한 관심도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세상에. 예?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1년 3개월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2300지 예언이 딱 있는데, 계산 딱 해보니까 딱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들은 장사하는 걸 그만두고, 문 다 닫고 창문에 말이죠. 이 샵이 영원토록 문 닫습니다. 왜? 앞으로 3개월 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 밭에 말이죠. 예? 농사진, 농산물들이 다 널려 있는데, 하나 가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감자, 고구마, 옥수 왜 건드려요? 예수께서 오시는데 뭐하러 추수해요? 그 추수한 시간 나가서 한 명이라도 회개시키고 구원해야죠. 그 정렬로 시작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은 그 후손이 우리예요. 그 감격과 그 흥분과 그 정렬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요즘의 재림교회들은 저기 바벨론 교회에서 번영하고 성장하면서 예수께서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번영하는, 이 땅에서 복천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법들을 배우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미국에 생기는 일들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때가 정말 다 돼간다 이제.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흥분해서 분노시 일어나면요. 그건 마지막 시대의 끝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 성취예요, 그게. 그럴 때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답답한 심정이 들어왔어요. 만약 제가 그때 정말 윌리엄 밀러의 가르침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라고. 그때 그 마음의 감격, 참 상상만 해도 기뻐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닐 때마다 복음 전하러 다닐 때마다 다리가 아마 구름 위에 떠서 있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너무 기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즐겁고, 예? 힘들어도 즐겁고 없어도 즐겁고 남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오해해도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입에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근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 배에서 썼어요. 얼마나 썼는지. 그들이 크게 실망해서 5만 명에서 약 7만 명 정도의 재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실망해서 나가버리고, 실망해서 나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은 성령의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의 개인들의 과거의 경험들을 부인하고 타락한 경험들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조롱하고 웃으면서 재림 운동을 한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물론 1844년도 10월 22일 오기 전부터 출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 재림운동을 반대한 그 교회와 그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미 들어갔다고 예언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때 교회 은혜 문이 한번 닫혔어요. 그때 남은 50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도대체 왜 그런지. 여러분 그날 밤에 1844년도 10월 22일 날 밤 12시가 지나자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마라가들은 말이죠. 승천바위에서 신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다 기다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놀리는 그림을 계속 신문에 실었을 때 그래도 그들이 참았어요. 견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정말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의 경험은 정말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견뎠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온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전부 다 몰려오는 그 시점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견뎠을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견뎠어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예언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견뎠어요. 이러한 똑같이 손꾸락질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핍박이 이제 앞으로 곧 여러분과 저에게 올 것입니다. 적은 무리에게 올 것입니다. 적은 재림교인들이 올 텐데 진리를 알고 예언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대로 이해한 그 적은 무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재림교인 가운데 대다수는 나갈 것이요 조롱할 것이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성례의 경험이 아니었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만 남을 것이에요. 그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적은 무리만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말씀하기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므로 2300조 예언의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이게 뭐냐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지구상의 성소로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불로 이 땅을 태워서 죄인을 태우고 죄를 태워서 이 지구 성소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의 기록이 전부 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구나. 그것이 교회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내 생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마지막 지성소의 정결의 경험을 이해한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지금은 가짜 복음, 타협된 복음들을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 마지막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예언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초기 문집 67페이지에 있는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류에게 보내는 저들의 기별을 통해서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나에게도 항상 이처럼 기별이 전하여졌던 것이다. 이 기별을 받은 초기에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보다 시기가 오래 연장된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경고들은 꼭 같이 조건적인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안식일을 위한 개혁사업은 전진하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갈라진 틈은 메꾸어져야 한다. 큰 음성으로 기별을 전파하여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경고의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에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큰 실망의 뒤를 따른 의혹과 불안정한 시기 동안에 많은 재림 신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저버렸다. 알력과 분열이 침투하였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안식일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적은 무리를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저들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어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그 대신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 반대자들에게 답변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수고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은 재림교회에서 말이죠. 새 천사 기별이 무엇이며 안식일 준수와 무엇이며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며 성품 온전히 무엇이며 정결삽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죄를 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마지막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의 얘기. 그 사실에 재림교회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화이프인이 왜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묻는 황금고리인가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이런 모든 교리의 가르침의 하나가 되고 체험의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새 천사 기별을 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대다수가 핍박하고 자꾸 박해하고 반대하니까 이 적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밖에 나가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할 시간과 정력을 교회 안에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설명하는 데 정력을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옛날에 1844년도 이후에 있었던 재림교회 초기의 경험이었어요. 그것을 그 교인들한테 병리하고 설명하는 데 시간과 정력을 다 쏟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연장되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늦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지난 오랫동안 여러 세기 동안 무슨 일에 정력과 시간 다 받았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소수가 핍박과 어려움 당하고 조롱과 멸시하고 자꾸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교회에 있는 재림 교인들을 설득하고 설명해 주느라고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여러분. 똑같은 경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다 돼서 제가 끝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았으며 이 세상은 흑암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재림 신자들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도리에 굳게 연합하였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실 것과 그곳에서 거룩하고 건전하며 행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이러한 죄가 없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옛날 처음 재림 운동할 때에 우리의 선조들 같은 열정과 간절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리를 위해선 어떠한 일도 감당하고 어떠한 일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헌신치 못함들이, 우리 교회의 부족함들이 주님의 재림을 많이 지연시켜서 이렇게 세상의 죄와 슬픔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되게 하신 그러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오니 저희의 허물들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정말 하늘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예수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참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생애가 무엇인지 매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들이 준비되어야 할 경험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있는 곳곳마다 그들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신령한 진리를 매일 깨닫고 확신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을 모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일에 한 가지의 경험을 하게 주의 마지막 남은 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